오늘 27과 믿음의 승리자 기드온 공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머릿돌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 항상 지켜주심을 알게 한다. 항상 공과 교육에 앞서서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사사기를 개관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하시면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죠. 그 시대에 이제 영적 지도자들도 죽어갔고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 어두워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의 즉위까지 약 350년간의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승리의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정복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실패의 원인, 실패의 반복, 실패의 모형으로 크게 세 단락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적 배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반복의 악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거기에 사사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들이 각 소속 지파에서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이방 세력들로 인해서 압제당했던 연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들의 활동으로 평화의 시기, 그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가 또 옆에 괄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7장을 간략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징계, 간구, 구원의 이 순환 바퀴가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고 있죠. 각 사사의 시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승리하는 삶이 있다가 금방 또 범죄하고 징계받는 일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특별히 이 시기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드보라가 40년 통치 평화 후에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들은 7년 동안 수탈과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디안 군대는요, 그 낙타 있잖아요. 약대를 많이 갖고 굉장히 기동성이 있었던 군대였대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 그들을 하나님은 그 이방 세력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다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일의 반복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퀘스천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6장 7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아마 사울왕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초기에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마치 선생님들 처음 교사로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반 준비도 하시고 교사 모임도 참여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구한 표징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종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표징을 요구했고 무언가 확신을 얻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도면밀한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먼저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사면은 마르는 그런 이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았죠?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는 거꾸로죠? 양털은 마르고 사면은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하고 구원으로 통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양털은 양의 소산물이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면은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자, 양털만 이슬이 맺혔다라는 것은요,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사면에 이슬이 있는 모습은요, 마른 양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 사면, 즉 이 세상이 은혜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슬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 이슬이 은혜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모습을 지금 아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나요? 그가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모집하시는데 그들을 차차로 이렇게 돌려보내죠.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 명이 남았고, 첫 번째 돌아간 사람들은 이 기록처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마시는 자들, 그들을 돌려보냈죠.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들 이외에 모든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 부연 설명이 5절에 나와 있죠.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 마치 개처럼 이렇게 핥아 마신 사람들 따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돌려보냈던 거예요. 자, 아마 그 사명감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는 그 군사의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마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교회학교 교사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시면 더 잘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참 다르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셨죠. 7장 16절 보시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그들은 실제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불었죠. 그 횃불 속에 나팔을 감추고 갔다가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하기와 적용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모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제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를 먼저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드온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겸손한 자. 하나님은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못한다 할 때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모세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훈련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 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참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같이 저 못합니다 했을 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전자제품 회사. 한때 굉장히 번성을 했죠. 그 회사 회장님의 아주 유명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직접 면접에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뭐 예전 이야기였겠지만 참여해서 어떠한 신입사원을 뽑느냐. 자,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이 자리까지 우리 기업에 지원하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이 회장은 참 특이하게도 제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런 스펙을 쌓았습니다. 이런 사람 뽑지를 않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정말 저는 부족한데 참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났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만났고 참 제 주변에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셨고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원을 뽑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규제 가운데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큰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교사는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기드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리죠. 성경 찾겠습니다.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요, 그들의 가족, 그 성읍 사람들이 섬겼던 신, 단호하게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회파했습니다. 이 죄악된 것을 떨쳐버리는 모습이죠. 아주 단호했던 이 모습, 죄로부터 구별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더 귀하게 쓰셨던 거예요. 아마 그 집안에 그 성읍의 전통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예상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구원받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기드온,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표징을 요구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사면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진 후에 정말 불같은 주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죠.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 거대한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불과 300명으로 무찌르는 큰 역사를 나타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죠.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셨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그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건너자마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성읍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돌려보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3만 2천 명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쓰시지 않으셨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집에 가라.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리고 9,700명이 무릎 꿇고 물을 먹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300명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답이 7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역사하시죠. 따라서 다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교사의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 어떤 행사, 교회학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간증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왜 하필 2만 2천 명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냈을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쫓으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죠. 주님을 쫓을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산 다 세우셨죠. 지금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죠. 내가 연습하기 위해서 뭐 시청각을 준비하고 분반을 준비하고 전체 진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워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예산일 거예요. 물질적인 예산도 있어야 될 겁니다. 체력적인 예산도 있어야 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수양회를 위해서 내가 예산을 세워야 되죠. 그 시간을 비워둬야 되고 최대한 온전히 참석해야 되고 수양회장에 가서 혹여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틈틈이 말씀도 준비하셔야 되고 분반 수업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아직 그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9,700명을 돌려보냈다 그랬죠? 그들은 방심한 자죠. 마귀는 방심하면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방심한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면 방심하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사도 꼭 사명감이 필요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불과 300명으로 그것도 횃불과 나팔로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분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잘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시청각 열심히 준비합니다. 분반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나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준비에 기도로 옷을 입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없죠. 아무리 육신적인 준비가 철저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항아리는 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횃불은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채우라고 명하셨을 때 채우잖아요, 종들이. 가득 채웠을 때 기쁨이 흘러넘쳤죠. 즉 포도주가 흘러넘쳤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 질그릇과 같은 내 육신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의 항아리도 바로 나의 육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살아가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학교에서 아마 가장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부서일 거예요. 아이들을 엄마도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닌 선생님들이 정말 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죠. 아이가 정말 울고불고 막 드러눕기도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면 그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자신을 희생해서 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깨진 항아리에서 나온 횃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겁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내가 부서지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 믿음의 승리자 기드온이라는 이 공과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교사로서 먼저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이 공과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곱씹으셔서요, 내가 전해줄 딱 한 가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갈게 갈아서, 곱게 갈아서 이유식처럼 이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